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한국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이 의미 있는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국 정상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일 북한이 핵개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7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이날 방한한 카터 장관은 첫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6자 회담에서 요구한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터 장관은 판문점은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잘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 미한 동맹이 철갑처럼 튼튼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오늘을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31일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진 승객 217명과 승무원 7명을 기리는 국민 애도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탑승객 거의 전부는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 쉐이크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던 러시아 관광객이었습니다. 또 사망자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인 3명도 포함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시신 129구가 수습됐고 사고기에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도 회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록 장치들이 여객기 추락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이집트 지부는 자신들이 사고 여객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항공 전문가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그 같은 주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에서는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 정권을 출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터키 동부의 수천 개의 투표소에서 오전 7시에 투표가 시작됐고 1시간 후에는 서부의 투표소들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5개월 만에 두 번째 선거로 지난 6월 총선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개발당의 대표인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는 원내 3개 야당 중 어떤 정당과도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수도 모가디슈의 호텔에서 적어도 11명이 사망한 치명적인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호텔 소유주와 군사령관, 국회의원 2명, 언론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국자들은 정부 당국자들과 사업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호텔 입구에서 무장 세력이 차량 폭탄을 폭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차량 폭탄이 터졌고 이후 무장 괴한들이 호텔에 난입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호텔 내부에서 격렬한 총격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세 나라 정상들은 오늘 3년 반 만에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한국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9월 일본이 센가쿠 열도, 중국 이름으론 랴오이랴오를 국유화하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되고 한일 간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갈등이 커지면서 3년 반 동안 중단됐다가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린 겁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틀인 3국 간 협력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상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가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교류 그리고 협력 강화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구상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정상은 이에 따라 3국 협력을 제도화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에 공동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입니다.
이와 관련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3국 정부 간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중요한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두 정상에게 강하게 호소했다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자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준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 중국 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누차 말해왔다며 내년엔 일본이 의장국으로 3국 정상회담을 주최하게 돼 이번 회의의 전향적인 논의를 출발점으로 내년 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데 대해 세 나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전쟁은 인류의 실패이고 평화는 인간의 올바른 길이라며 3국 협력체제나 정상회의 체제에 다시 파장이 생기거나 양자 또는 삼자 관계에서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의 이런 발언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3국 협력이 중단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법제를 정비한 데 대해 경계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방문 문제를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기자분들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산에서 열렸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이 났는데요. 이번 상봉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번 상봉 행사는 잘 아시는 대로 이 남북한의 고위급 접촉에서 8월 25일 날 그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이 합의의 첫 번째 항목 중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석을 전후해서 갖는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일주일가량 1차 상봉, 2차 상봉으로 이렇게 두 차례로 나눠서 금강산에서 실시됐죠. 이산가족, 남북한의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진 것으로는 2000년 8월 이후로 따지면 20번째였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지난해 2월 달에 그 첫 번째로 이뤄진 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로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1차 상봉에서는 북한 측의 96가족이 남한의 가족들을 만났고요. 2차 상봉에서는 한국의 90가족이 북한 측 가족들을 만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2박 3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가족들이 만나는 시간은 6차례에 걸쳐서 1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또 개별 상봉 그리고 또 단체 상봉, 작별 상봉 이렇게 행사들이 이렇게 상봉으로 각각 2시간 단위로 2박 3일 동안에 6번의 행사가 치러졌고요. 이 시간이 도합해서 12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65년 만에 가족들이 상봉한 것이었지만 너무 짧고 또 그래서 아쉽고 한국의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은 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그야말로 눈물 속에 반가운 재회를 했지만 또다시 기약 없는 헤어짐 속에 정말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매번 그렇지만 정말 그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는 사람들도 참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인데 어쨌든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 8.25 합의의 시금석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북한 당국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초에 그 8.15 합의에 따라서 이번 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건데요. 8.15 합의가 그 벌써 저 한 달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질까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무슨 로켓을 발사하지 않겠나 이런 그 관측, 움직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로켓 발사를 할 경우에 그 이산가족 상봉이 그 무산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큰 사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그 대체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협조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봐서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 않았고 또 이산가족 상봉 자체 행사의 그 준비 또 행사 자체 거기에서도 상당히 그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 가지 그 눈길을 끄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의 그 이산가족 상봉 단장이죠. 이춘복 당장 단장이 그 현지에서 그 금강산 면회하는 과정에서 그 한국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춘복 단장은 한국 기자들에게 상시 접촉 또 편지 교환 서신 교환 얘기죠. 이것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굳이 그 옥의 티라고 한다면요. 그 이번 그 이산가족 상봉을 그 취재하느라고 한국에서 여러 그 기자 언론인들이 그 방북을 했었는데요. 그 북한 당국이 좀 과도한 검열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갖고 다니는 그 노트북 컴퓨터의 그 USB 조그만 그 메모리 스틱 같은 건데요. 그런 것을 좀 그 가져갔다가 장시간 걸쳐서 돌려주지 않았고 또 방송 테이프를 갖고 갔다가 상당히 그 강도 높게 검열을 해서 방송이 늦어지는 이런 일이 뭐 있긴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북한은 협조적이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이번에 행사가 탈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산 가족들 대부분이 70살 이상 고령, 뭐 90세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일회성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뭐 그 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상봉 정례화나 서신 교환은 남북한 이산 가족들의 오랜 말하자면 숙원입니다.
네.
너무나 적은 인원들이 오랜 65년 이상에 걸친 그런 헤어진 끝에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한국 내 또는 북한 내 모든 이산 가족들이 다 한 차례라도 재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오랜 지금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한국 내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이런 관측들을 해왔죠. 이산 가족 상봉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도주의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로서 그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사안이 개입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래서 상봉 정례화나 서신 교환 등이 이루어지려면은 남북 간의 고위급 그 당국 차원에서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최연기 기자가 이번 그 상봉 행사 기간 중에 이 북한 측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 남측과 이 상시 접촉, 편지 교환 등의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다라고 이 한국 측 기자들에게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북측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 적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런 사안들이 해결되려고 한다면은 적지 않은 기간을 일단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런 그 의향들이 서로 잘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남쪽에서도 대한적십자사가 영상 편지를 제작을 해서 이것을 북측에 전달을 할 방법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죠.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비디오 제작을 완료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이것을 USB 그 형식으로
네.
북한 측에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그야말로 한국 측은 지금 생사 확인을 이산 가족의 생사 확인을 전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나고 온 뒤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65년 만에 뭐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또 친척들이 그 갑자기 이렇게 저 금강산에서 만나니까요. 뭐 서로들 그 상당히 뭐 반갑긴 했겠습니다만은 그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그야말로 뭐 이번 한번 만나고 또 무슨 서신 교환 앞으로 또 만나는 이런 기약 없는 이별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북측이나 남측이나 상당히 그 이산 가족들이 그 돌아와서 그 허탈한 이런 감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한국 정부는 그 의사 정신과 그 의사나 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그 심리 치료하는 그런 그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북 민간 교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8.25 당국자 접촉 이후에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월대 학술회의 전시회 등을 비롯해서 오늘도 노동자 축구 대회를 위해서 양대 노총이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많은 인원이 평양을 갔다고 하는 것. 이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그동안에 한국 정부는 이 민간인의 북한 방문을 금지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북한의 그 천안함 폭침 그리고 또 연평도 그 폭격 사건 이후에 그 한국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5.24 대북 제재 조치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북한 방문, 개성공단을 제외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민간 교류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결한 그런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상당한 엠바고에 해당되는 그런 그 조치였고요.
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민간인 방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또 북한도 이 기간 중에 상당히 그 한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양측의 그런 입장들 때문에 상당히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그리고 협력도 그 냉각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8.15 합의 이후에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직접 이뤄진 것을 전후로 해서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누그러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앞서서 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대로 상당히 그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라는 발언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여러 차원에서 한국 내 민간인들의 북한 방문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 노동자 단체 방북 외에도 종교계와 또 다른 그 대북 지원 단체 방북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뭐 조금씩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뭐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민간 교류도 역시 그 8.15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15 합의에 보면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었고요. 또 당국 간 회담 얘기도 있지만 그 한 곳에 또 그 남북 간의 그 교류 이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그런 그 대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국 간 회담이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과 남한이 그로 이런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그 통일부 대변인 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 정부가 그 8년 만에 북한에서 열리는 그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 그 신청한 그 한국 노동자 단체들의 방북을 승인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의 그 노동자 단체 대표단 160명이 28일 그 전세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을 해서요. 평양에서 그 축구 대회를 이미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그 순수 체육 교류 행사인데다가 그 8.15 합의에 따른 민간 교류 활성화를 감안한 조치다 이렇게 승인 배경을 설명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는 그 한국 정부는 지금 7년 만에 한국의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방북을 승인했고요.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 그 북한의 그 산림조성과 농자재 또 비료 지원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또 한국의 그 대북 지원 단체들로 구성된 북민역 관계자도 최근 방북해서 그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릴 것인가? 그 열린다면 또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전망을 하고 있는지요?
예,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이 8.15 합의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금지했던 민간 단체들의 방북 그리고 교류, 협력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중에는 특히 한국 정부가 금지했던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 문제도 이 남북한 민간 단체 간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 당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회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그 8.15 합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당국자 간 회담을 여는 거 이것도 상당히 그 이런 기류 속에서는 양측이 적극적으로 그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 청와대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은요, 이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남북한 합의에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당국 간 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적십자 본회담도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측도 지금 현재 그 분위기로 봐서는 당국 간 회담에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먼저 당국자 회담을 제안을 한다면 이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산가족 상봉 정리화 문제라든지 서신교환 이런 문제도 이 당국자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그야말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남북한 간의 그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포럼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정책 그 기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거죠.
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과 관련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말하자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포괄해서 유럽으로 한국이 진출하는 그런 구상의 일단을 담은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고요. 또 하나가 바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인데요.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이것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다자간 대화와 협력 방안의 하나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네.
그렇게 제안한 것인데요. 이 환경 문제, 재난 구조 문제,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이런 약간 그 국가 간의 이 지역 국가 간의 공통점을 좀 찾기 쉬운 현안에서부터 신뢰를 쌓아서 다른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가자 이런 취지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안했는데요.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첫 번째 그 포럼 행사가 열렸고요. 올해 두 번째가 열린 건데요. 1.5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이 민간 부분에서 전문가들도 참가해서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대화하는 그런 자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럼이라고 하면 이제 토론회라는 의미가 되겠고 1.5라는 것은 이제 관도 있지만 또 민간도 같이 있기 때문에 1.5가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 포럼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여기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또 그 메시지 내용이 많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2015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회식에 그 메시지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날 그 한국 외교부의 그 임성남 제1차관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그 대독했습니다. 이날 그 남북 관계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고위인사 방북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로 북한 중국 관계와 남북 관계의 개선도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외교 환경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 또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얼마 전 미한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됐다며 그 곧 한중일 정상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그 동북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 분위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그 박 대통령은 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실현해서 동북아 지역이 오랜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고 영내는 물론 세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참석을 했고요. 또 중국에서는 유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 두 그 인사들의 발언 내용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연하게. 근데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예, 두 사람이 각각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아, 큰 틀에서의 맥락은 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공감한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이 유재민 부부장의 그 발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일대일로라는 것은 아, 시진핑 아,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말하자면 신실크로드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아, 그 일대일로 주변국으로 아, 뻗어나가면서 세계 전체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그 전략이 하나인데요. 이 동평구 그러니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아, 일대일로 정책은 아,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성김 특별대표도 기조연설에서요. 이 미국도 국경을 넘어서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그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런데 이 한반도 문제하고는 또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요. 이 두 사람이 이 기조 연설을 하면서 이 최근에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좀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날선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 성김 특별대표는 이 국제 기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영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말하자면 자유항행 그리고 자유운항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재민 부부장도 여기에 맞받아서 한마디 했는데요. 이 상호 존중은 정치적 상호작용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남중국해 논란을 서로 의식해서 한 발언으로 그렇게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성김 차관보가 이번에 그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만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성김 그 미국의 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인데요. 이번에 그 한국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협력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서울을 간 길에 그 한국의 그 북한의 육자회담 그 수석 대표인 한국 외교부의 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한국의 그 황준국 본부장은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핵 공동성명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본부장은 공동성명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분명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지침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두 사람은 이를 팔로우업 즉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성김 특별대표는 미한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북한 핵 관련해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전례가 없었고 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요. 먼저 UN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Continued sever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ngbun principle, which is a people classification.
네, 이 다루스만 보고관의 목소리입니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처형,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보고관 이 북한 그 인권 상황을 설명 그 한 그 자리가 어디에 서였고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겁니까?
예, 그 지난 28일 유엔에서 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유엔 총회가 그 채택하는 매년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그 유엔 총회에 보고할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그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 올해 이제 12월 달이면은 채택을 또 하게 될 텐데요.
네.
그 12월 달에 채택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다르수만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제3위원회에서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요. 앞서 들으신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의 목소리는 28일 열린 그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내용인데요. 이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은 뭐 새롭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인권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안보리에서 그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12월에 안보리 회의가 열려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런 그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번에 인권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시급하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되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12월 달에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네,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이 결의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결의안 내용은 그 북한의 그 인권 사항을 상당히 그 적절하고 그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 같은 그 인권 유린 사태를 반드시 끝내고 그 개선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또 북한의 그 인권 사항을 그 ICC 즉 국제 형사 재판소에 그 회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좀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현재 그 일본과 그 유럽이 이미 그 북한 인권 결의안 그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네.
그 회원국을 상대로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일 날 그 유엔 총회 그 제3위원회 그 이 결의안이 상정됐고요. 그 대체로 보면은 그 다음 달 셋째 주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럽연합과 일본이 그 지난 2005년부터 그 매년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과 그 유럽연합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그 제3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12월 5일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식 소개하는 회의를 열고요. 그 나중에 그 이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유럽연합 대변인 이와 관련해서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이어서 유엔 총회가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그 관련자들을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하게 되는 문제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이 ICC에 북한의 인권 가해 책임자들을 회부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제안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런 결정은 유엔 안보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안보리는 아시는 대로 다섯 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장일치, 이 다섯 나라가 만장일치로 예외 없이 찬성해야 되는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섯 나라가 그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네.
이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이 아니다라는 네. 입장을 이미 일찌감치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이 유엔 인권이사회라든지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매년 채택을 해왔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거든요.
네.
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엔 안보리 다섯 개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인권가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무대에서 논의한다. 라는 그런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에 특히 또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 중이라 이런 소식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유엔 그 최고 인권 대표 사무소가 그 밝힌 내용인데요. 그 아시겠지만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을 다루는 최고위급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 28일 북한 당국과 그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방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이날 그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이민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의 그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뉴욕에서 자이드 최고 대표를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 이같이 밝혔고요. 아시겠지만 그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번 그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뉴욕을 방문했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현재 북한 측과 자이드 특별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지는 묻는 부유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난해에도 그 유엔 관계자의 방북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그 이것이 그 추진되지 않았고 또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올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서울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이 열렸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의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팝싱글리시의 부정입니다. 뮤직비디오라고 하면 노래나 연주에 맞춰서 만든 동영상을 말하죠. 2년 전에 우주에서 촬영한 첫 뮤직비디오가 공개돼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우주 최초의 뮤직비디오에는 어떤 노래가 담겼을까요? This i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You've really made the grade. Space Oddity란 제목의 노래인데요. 캐나다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직접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영국 가수 데이비드 보이가 불렀는데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쉬. 오늘은 Space Oddity의 가사 해석해보고요. 여러 뒷얘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어 가사 낭독은 VOA 영어 방송의 스티브 엠버시입니다.
Ground control to Major Tom.
Ground control to Major Tom.
지상 관제소에서 톰 소령에게 Major, M-A-J-O-R, 메이저는 여기서 군인 계급을 말하죠. 미국에서는 육군, 공군, 해병대 소령을 말합니다.
Take your protein pills and put your helmet on.
Take your protein pills and put your helmet on.
단백질 알약을 복용하고 헬멧을 착용하십시오. Put something on. Put, P-U-T, something on, O-N. Put something on 하면 뭐뭇을 입다, 쓰다, 착용하다란 뜻이죠.
Put your raincoat on. It's raining outside.
우비를 입으세요.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얼굴이나 피부에 화장품 등을 바를 때도 put on을 씁니다.
Can you give me 5 minutes? I need to put my makeup on.
5분만 기다려주실래요? 화장해야 하거든요. 하는 뜻이고요. Put somebody on 하면 전화할 때 누구를 바꿔주다란 뜻입니다.
Hi, Dad. It's me. Can you put mommy on?
안녕하세요. 아빠 전데요. 엄마 좀 바꿔주시겠어요? 하는 뜻이죠.
Commencing countdown, engines on.
Commencing countdown, engines on.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엔진을 가동합니다.
Check ignition and may God's love be with you.
Check ignition and may God's love be with you.
점화를 확인합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Ignition, I-G-N-I-T-I-O-N, ignition, 점화, 점화장치란 말이죠. Turn the ignition on. Turn, T-U-R-N, the, T-H-E, ignition, I-G-N-I-T-I-O-N, on, O-N. Turn the ignition on 하면 점화장치를 켜다, 그러니까 시동을 걸다란 뜻이고요. Turn the ignition off, O-F-F, turn the ignition off 하면은 점화장치를 끄다, 시동을 끄다란 뜻입니다.
This i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This i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여기는 지상관제소, 톰 소령에게 전합니다.
You've really made the grade.
You've really made the grade.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May the grade, made, M-A-D-E는 make의 과거형인데요. Make the grade, make, M-A-K-E, the, T-H-E, grade, G-R-A-D-E, make the grade 하면은 실력이 좋아서 어떤 일에 성공하다, 어떤 수준에 이르다란 뜻입니다.
Peter wanted to be a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 but he failed to make the grade.
피터는 프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And the papers want to know whose shirts you wear.
And the papers want to know whose shirts you wear.
당신이 어디 셔츠를 입고 있는지 기자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 papers, P-A-P-E-R-S, papers는 신문들, 언론, 그러니까 기자들을 의미합니다. 톰 소령이 대단한 일, 역사적인 일을 해내니까 어디서 만든 셔츠를 입고 있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들 궁금해한다는 거죠.
Now it's time to leave the capsule if you dare.
Now it's time to leave the capsule if you dare.
괜찮다면 이제 우주선 캡슐에서 나와볼 시간입니다. 여기 캡슐, C-A-P-S-U-L-E, 캡슐은 우주선에서 승무원들이 타는 공간을 말하죠. 또 if you dare에서 dare, D-A-R-E, 이 말은 감히 뭐뭐하다, 용기를 내다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if you dare를 그냥 괜찮다면이라고 의역해봤습니다. 또 how dare, how, H-O-W, dare, D-A-R-E, how dare 이런 표현 많이 듣는데요. 감히 뭐뭐하다니 이런 뜻이죠.
How dare you come to my house?
어떻게 당신이 감히 우리 집에 올 수 있죠? 하는 말입니다.
Mm-hmm.
이 노래 Space Oddity는 데이빗 보이가 1969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데이빗 보이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래 제목 Space Oddity를 우주의 괴짜라고 해석했던데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장난을 한 거죠. 데이빗 보이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스페이스 아더시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썼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 아더시의 아더시, O-D-Y-S-S-E-Y, 아더시, 이 말은 긴 여정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더시와 발음이 비슷한 어더티를 갖다 붙인 겁니다. 사실 노랫말에는 스페이스 아더티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는 지상관제소에서 톰 소령에게 하는 얘기였는데요. 이제 톰 소령의 입장에서 얘기가 진행됩니다.
This is Major Tom to ground control.
This is Major Tom to ground control.
여기는 톰 소령, 지상 관제소에 전합니다.
I'm stepping through the door.
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And I'm floating in a most peculiar way.
And I'm floating in a most peculiar way.
너무 특이한 방식으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And the stars look very different today.
And the stars look very different today.
오늘따라 별이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For here am I sitting in a tin can.
For here am I sitting in a tin can.
왜냐하면 내가 여기 깡통 같은 우주선 안에 앉아 있으니까요. Tin can, tin, T-I-N, can, C-A-N, tin can. 주석으로 만든 통, 깡통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우주선을 의미하죠.
Far above the world.
Far above the world.
지구에서 저 멀리.
Planet Earth is blue.
Planet Earth is blue.
지구는 푸르고.
And there's nothing I can do.
And there's no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Though I'm past 100,000 miles.
아주 빠른 속도로 여행하고 있지만
I'm feeling very still.
아주 평온하게 느껴지고
And I think my spaceship knows which way to go.
And I think my spaceship knows which way to go.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주선이 아는 것 같습니다.
Tell my wife I love her very much. She knows.
Tell my wife I love her very much. She knows.
아내에게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당신 아내도 알고 있어요. 네, 데이비드 보위는 1969년 7월 인간의 달 착륙에 맞추어서 이 노래 Space Oddity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주 여행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실제로 영국 BBC 방송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중계하면서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음악 담당자가 가사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다고 데이비드 보위는 말했는데요.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고 또 닐 암스트롱을 포함한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귀환했으니까 망정이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계속해서 가사 들어보시죠.
Ground control to Major Tom.
Ground control to Major Tom.
지상 관제소에서 톰 소령에게
Your circuit's dead. There's something wrong.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Can you hear me, Major Tom?
내 소리가 들립니까, 톰 소령? 우주선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톰 소령과 교신이 끊긴 거죠.
Here am I floating round my tin can.
여기 우주선 안을 떠다니고 있어요.
Far above the moon.
달에서 멀리 떨어져서.
Planet Earth is blue.
지구는 푸르고.
And there's nothing I can do.
And there's no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톰 소령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달관한 듯한 입장에서 노래가 끝나는데요. 보통 우주선이 고장나서 톰 소령이 우주 미아가 된 걸로 해석하는데 톰 소령이 일부러 교신을 끊고 죽음을 택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보위의 Space Oddity는 우주 비행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캐나다 우주 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가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궁금했습니다. 톰 소령의 죽음으로 노래가 끝나는데 우주 비행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역시 가사가 마음에 걸렸는지요. 그 헤드필드가 몇 군데 가사를 바꿔서 불렀습니다. 일단 데이비드 보위가 부른 원곡은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향하는 이륙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크리스 헤드필드의 노래는 우주 정거장을 떠나서 지구로 귀환하는 내용이고요. 우주 미아가 되지 않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나온 표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Put something on 하면 뭐뭐를 입다, 쓰다, 착용하다. Put somebody on, 전화할 때 누구를 바꿔주다. Turn the ignition on, 점화장치를 켜다. Turn the ignition off, 점화장치를 끄다. Make the grade, 실력이 좋아서 어떤 일에 성공하다, 어떤 수준에 이르다. How dare, 감히 뭐뭐 하다니, 이런 뜻입니다.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시,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데이빗 보이의 Space Oddity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Ground control to Major Tom. Ground control to Major Tom. Take your protein pills and put your helmet on. Ground control to Major Tom. Commencing countdown, engines on. 3, 2, check ignition, and may God's love be with you. This i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가 방송됩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